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기에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이 되면 성전에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동시에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지만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그 이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모습 가운데에 이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약간 나라들마다 지금 민족들마다 민족주의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민족주의적인 유대인들을 위한 그 왕을 지금 왕이 되기를 그 왕국을 세워주기를 바라면서 환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방자로 메시아로 환호하는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 해방자로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어떤 유대의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그 첫 번째 행위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사람들이 모여서 좀 뭐 데모한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좌익 우익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약간 좀 뭐 진보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그 그룹이 진보적인 그룹인지 보수적인 그룹인지 알 수 있냐면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태극기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한반도기를 가지고 있다든지 태극기하고 한반도기가 같이 있는 거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태극기를 들고 있든지 한반도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극기하고는 미국 국기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반도 기는 태극기도 없고 미국 국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아, 그 그룹이 어떠한 그룹인지 우리는 이미 받아들이는 어떠한 그러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태극기를 가지고 흔드는 것, 동시에 한반도 기를 가지고 흔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 역사학자,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야기하기를 종려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상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다면은 종려나무가 유대인들의 상징일까 한번 책을 찾아보니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열린다 성경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에 식물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종려나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이 종려나무는 원래 고대의 가나안 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역사가 오래되었잖아요. 그래서 BC 1500년 이전에 그런 어떠한 그 출토된 유물들을 보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에 그 종려나무 열매를 통해서 종려나무를 통해서 가나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종려나무는 가나안 땅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가나안 땅의 상징이었던 이 종려나무가 유대 민족의 상징이 된 겁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뭐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에 무엇을 하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가 이 출애굽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갔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물을 원했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긴 하지만 쓴물을 달게 해주시지만 이 광야에서 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그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해요. 그곳이 어디냐면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엘림. 그 엘림이 바로 오아시스인데 그 엘림을 모사한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 종려나무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 종려나무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보통 나무를 잘라내고 구루터기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구루터기가 만약에 보통 나무를 죽이려고 완전히 죽이려고 그것을 불을 태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잘라내고 그 구루터기를 불을 태워도 완전히 뽑아내기 전에는 다시 그곳에서 새싹이 줄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종려나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식물학적인 그러한 학문적인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는 불사조라는 그 의미가 함께 들어있어요. 이 불사조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불사조처럼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이야기할 때 보통 구약성경을 보면 구루터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남은 자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가 바로 우리의 상징이고 이렇게 다 잘려도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다시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소망이 없고 우리가 지금 황폐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종려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 대항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 총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활, 창, 검이 없잖아요. 그때에 그들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들에게 분명히 독립이 있을 것이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AD 한 70년경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 유대의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그들에 의해서 통치된 적이 있어요. 그들이 로마의 압제,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을 다 내쫓고 그들이 로마를 쫓아내고 로마의 군대를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다스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정부를 구성하면은 그 정부를 구성했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경제예요. 그들이 동전을 만들었어요.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 유대의 그 동전, 유대인들이 열심당원들이 만든 그 동전을 보면 딱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주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후에 기념 주화를 만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을 완전히 이제 무찔렀다,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기념으로 동전을 만드는데 그 동전의 중심에도 종려나무가 있어요. 종려나무가 있는데 한쪽에는 서 있는 당당하게 서 있는 로마의 군대가 군인이 서 로마의 군인이 새겨져 있고 한쪽에는 무릎을 꿇고 있는 유대의 여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군인으로 나갔던 그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외롭게 쓸쓸하게 포로로 잡혀가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대의 여자들을 그 동전에 새겨 놔가지고 그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려나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나무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유대 민족이 살아난다. 구루터기와 같이 완전히 지금 다 잘려져 버리고 구루터기밖에 안 남은 우리들이 다시 이제 회복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단어가 뭐냐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맞으러 나간 그 헬라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단어는 누구에게 쓰는 단어이냐면은 바로 왕을 맞이할 때에 그 맞이한다는 그러한 의미고 이것은 왕에게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할 때는 그냥 똑같은 맞이한다는 의미지만 그게 왕에게 쓰는 단어하고 일반인들에게 쓰는 단어가 틀릴 거 아니에요. 좀 더 공경하고 그러니까 어떤 큰 전쟁에서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할 때에 그 맞이한다는 의미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에 아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드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맞이한다는 그 단어 속에 이 글 속에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맞이하고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유대 민족의 그 부흥을 유대 민족의 다시 새로운 왕국의 부흥을 꿈꾸면서 다시 왕이 승리해 개선을 할 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정말 무엇을 예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것, 이런 것은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그 맞으러 나간다는 것은 그 내면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이 군중들이 그 내면의 이야기만 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 호산나 외칩니다.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우리도 만약 복음성가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많이 부른 찬양이 있잖아요. 이 호산나, 이 호산나가 뭐예요? 이 호산나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 구원하소서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면 죄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의 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구원도 이야기하지만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귀신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로잡고 있는 것.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무엇을 향한 것이겠어요?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또 동시에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단순히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유대의 그 민족을 우리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그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세요.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러한 유대의 잘못된 리더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배고파요. 너무 힘들어요. 어떠한 배고픔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찬송 받으실 분, 또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이 바로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지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노골적인 게 뭐예요? 마지막에 바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호칭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노골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되셔서, 당신이 왕이 되셔서 우리 유대 민족을 부흥시켜 주세요.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솔로몬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배고픔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아닙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자신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으로 기대하면서 환영하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감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홀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가랴서의 핵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시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 예수님이 그거를 받아들여 오히려 피하십니다. 메시아의 사명, 그리스도는 왕이 되셔야 하는데 피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까?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증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까지 와서, 이 베다니가 가깝다고 하잖아요.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와서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했고 동시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확인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돌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사람들이 가서 확인했고 돌아온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는 대로, 또 슬픈 일은 슬픈 일대로 사람들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엄청난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또 지금 아주 뉴스적인 사람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고 싶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지금 나와서 환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너희들이 지금 바리새인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막 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를 어떻게 해보려고 뭐 꾀를 내고 막 하는데 봐라, 저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국 선거가 지금 완전히 박빙입니다. 우리 지금 미국 선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게 완전히 확 뭐라 그럴까 대세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막 어떻게 하든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단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봐라, 저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예요. 자, 그런데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위협을 느끼면 알아서 조심하는데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저렇게 딱 아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확실히 예전에는 기만 좀 죽이면 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확실히 죽이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끝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지금 요한복음이 이 기록한 것이 솔직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의 의도도 있어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똑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 조금씩 그 모습들이 묘사한 것이 달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똑같은 사실을 봐도 내 경험, 내 생각,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후에 깨닫고 또 기록한 것이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했으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들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환호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길입니다 라는 것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묘사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가운데에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가십니까?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왕으로 환호하는데 메시아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환호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보란 듯이 뭘 타요? 어린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뭐를 타야 돼요? 말을 타야 돼요. 어린 나귀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쓰는 것처럼 로마 군대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쓰는 그 말을 딱 선택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쓰신다는데. 그런데 보란 듯이 어린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이 스가랴에 나오는 바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뜻과 다른 하나님의 그것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 앞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스바냐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바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향한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물론 스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천하의 모든 민족들의 왕이 되신다는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왕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데 동시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가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또 동시에 그들이 나름대로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막 환호하는데 그 환호하는 것도 자신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영광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영광을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막 하는데 원래 그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바리새인의 그 입술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그 하는 말을 통해서 또 그들도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또 어떠한 힘을 동원하든지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아니라.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온 세상이, 모든 민족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예수를 따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로마의 압제자들이 무슨 수를 쓰고 무슨 꾀를 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방법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신문 받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인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처음에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땅에서 들린다는 것이 뭘까? 그렇잖아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원래 의미를 알고 보면 이게 모세의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으로부터, 독뱀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것으로 연결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을 그 압제하는 그 리더들, 로마의 어떠한 통치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의 죽음을 기대하냐면 로마의 죽음을 기대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의 그 죽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어떤 죽음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자신이 죽는 거예요. 왕이 되어야 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환호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신문 받는 과정 가운데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시니까, 무력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환호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예요? 이제 우리는 답을 알아요. 그것은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상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까? 그게 옳은 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에게 생각이 있고 우리에게도 계획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